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아주 탁월한 영성신학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부활에 참된 의미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남겼는데요. 그 책으로 남긴 설교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활은 우리가 더없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맞을 때 가장 기쁜 표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기쁜 모습으로 이제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단어하고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요, 없는 것이 있게 한 창조거든요. 부활도요, 완전히 죽어서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이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떤 그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과학적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고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읽었을 때 한 단어가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럼 돌이켜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요, 목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목숨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목숨과 생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위기를 당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발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숨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명 없이 목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만에게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희가 목숨의 주를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생명 없이 목숨으로 사는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창조의 세계는 다 죄 아래 놓여서 목숨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과 질병, 분노, 다툼 이렇게 제한된 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새로운 생명 창조를 분명히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목숨은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한한 육체입니다. 유한한 육체란 말은 제한된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아프면은 막 힘들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일하면 너무 많이 일하면은 피곤하고 이런 제한된 육체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그 능력, 이 영생 이걸 말하는데요. 그 생명이 있는 것하고 목숨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혹은 뭐 이런 자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우리가 나이 그 나이가 우리가 작아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목숨의 세계에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유독히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자 생명은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은 죽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가 남았느냐면은 목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미안하지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떠나고 목숨이 부지될 때에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불의, 불화, 전쟁, 다툼, 우상 숭배하고 정욕, 쾌락,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근데 그렇게 살면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있고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사라질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하고 자기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면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종로를 하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목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차원으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주 모략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계가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인기 있는 분야가 AI입니다. AI. 이걸 사람들은 뭐 다른 말로 생명공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명공학이 절대 아닙니다. 목숨공학입니다. 목숨공학.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생명공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연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망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목숨은 아무리 길어도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나지만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이 생명은요,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약 82억이 됩니다. 82억. 그런데 어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어제 하루 만에 16만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컴퓨터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숫자가 빨리 돌아가냐 하면 죽은 사람 숫자가 팍팍팍 빨리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보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16만 7천여 명이 어제 하루 다 죽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지만은 이 죽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인류에게 크나큰 두려움과 공포이고 가장 큰 슬픔이고 피할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로 살고 그야말로 나는 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사람이지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동물과 다름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요, 이러한 허무 때문에 희망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부활을 염원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문화 속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4대 문명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중국,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에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조물 대상을 보게 되면은 다 그 흔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일한 것이 딱 공통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죽으면서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하를 거느리고 죽었습니다. 왜? 육신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때문이죠. 피라미드를 세우고 미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음이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많이 세웠지만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살아났다. 그런데 또다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결론을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 영이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내용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 여부, 부활이 정말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아주 길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몸의 부활이 정말 확실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헬라 철학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몸은 절대 구원을 하지 못한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어차피 죽을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몸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몸이 정말 부활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고 몸은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한 것, 이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몸의 부활 신앙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예, 거듭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인간의 지성이나 과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그 과정을 경험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소천했습니다만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실제 했다는 기록과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사망했다는 기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훨씬 더 많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록의 그 단초는 바로 성경인데요. 여러분, 수 없는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적은 뭐냐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지성이나 과학적 증명이나 어떤 신학적인 근거보다도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홀로 예배 드릴 때든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우리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이 윌링 지역의 부활절 예배, 아침 예배 때 그 목사님 어느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부활절 안 믿는다. 왜 안 믿을까? 어른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부활한 걸 믿어야 될 것인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지성, 특별히 학문과 과학과 사회 시스템을 지배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전체 다 뭐냐면 헬라적 사고입니다. 그 뿌리가 헬라적 사고에 있어요. 이 헬라적 사고는 인간의 지성, 이성, 사유 능력,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 철학, 과학, 수학, 사회학, 뭐 여러 가지 학문은요, 전체 다 구조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거 어디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헬라적 사고방식에 나왔어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배제시킨 인본주의 세계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타임지와 CNN이 공동으로 미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영혼이 천국 간다. 66%. 그런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고작 20% 정도도 못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0명 중에 7명 정도 혹은 8명 정도가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영원히 구원됐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육체의 부활은 안 믿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혼만 구원되고 육체가 부활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내 영혼 천국 갈 건데? 그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따라가지 않고 생각 속에만 관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소에 몇 번이나 세 번 이상입니다. 자신은 죽은 후에 다시 몸이 살아날 것이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야말로 퍼포먼스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이 나흘 만에 살린 사건입니다. 근데요, 이 나사로는 여기 살아나고 난 뒤에 11장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뒤에 없어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장례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체를 이제 삼베로 감고 꽁꽁 묶어서 얼굴도 덮고 해서 완전히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급히 가서 뭘 처방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미적거리고 그냥 늦게 가요. 늦게 가요. 우리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냐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랬어요. 지금도 자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예, 깨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그 장지 무덤가에 가서 이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냄새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하늘을 우르러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기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부르는 줄 압니까?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숙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 죽은 동굴을 향하여 나오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니까 오직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거예요. 그럼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뭐 그게 정말이에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잠시 동안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그런데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생이라고 합니다. 회생. 회생은 뭡니까? 죽었다가 금방 살아나가지고 금방 죽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 사회의 중심부에 있고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이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막강한 실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뒤집어서 바로 죽음을 죽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목숨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고 영혼이 떠나가면은 몸은 그냥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더 이상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그 시체를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하지 않습니다. 한 구 두 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 누가 죽어서 부고를 이렇게 이제 전해주면은 그 부고를 집 안에 대문 밖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고 왔어요 이러면은 가지고 들어오지 마! 가지고 들어오지 마! 거기 대문 앞에서 살라버리든지 찢어서 없애버려 누군지 보고 이래요. 왜? 죽음이 두려워서. 집 안에 죽음 들어올까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발달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자세히 영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즐거워서 밝은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사람 안에 있는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둡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누구의 책이냐면요, 참 정말 안타깝게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그걸 한국에 갔을 때도 사와서 읽고 제 서재에도 읽어봤는데요, 그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입니다. 인생을 고통으로 여기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와 충동은 결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왜 사람들이 요즘 막 그냥 한국 사회가 그냥 쇼펜하우어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책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그 공허함, 이것을 2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느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쇼펜하우어가 쓴 책보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한번 읽는 것이 몇천 배, 몇만 배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 나의 부활신앙 점검인데요, 우리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하고 어떻게 다시 몸이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꼭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미 뭡니까? 이제 우리는 땅에 묻혀서 썩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영원한 다음 단계, 새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새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 새 몸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은요, 나중에 죽어요. 이것은요. 그런데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서 의식이 있어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하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다가 거기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새 몸을 입는 것, 그걸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국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과 죽고 난 뒤에 부활할 여러분의 몸이 전혀 상관없는 몸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다시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몸뚱아리, 이거 뭐 그냥. 어차피 썩을 거 뭐. 이런,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맙시오. 그건 세상 사람 들어가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은 다시 새 몸을 입을 몸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몸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사용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지금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내가 몸을 어떻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몸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몸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몸의 문화입니다. 몸의 문화. 몸의 문화. 몸을 얼마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때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때 몸은 병으로 약하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이 신체 장애, 질환 이런 것은 그때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혹시 남자들의 로망은 나는 은퇴하고 난 뒤에 시골 같은 데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살 그런 계획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별장 같은 데 가면 귀신 나옵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생명 다할 때까지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도구로 드리면서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성도에게 천국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있는데요. 성도에게는 몸이 따라가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관념, 추상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몸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했다 했는데 뉴 크리에이션, 다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로 죽었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았는데 비록 제한된 몸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몸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몸문화 요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몸과 관련된 비즈니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운동, 다이어트, 음식, 약품, 성형수술 모두 몸에 다 이제 집중하고 몸의 유혹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성과 중심의 이 시대 풍조는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확대하고 훼손시킵니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뭡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어요. 함께 우리 58절 이제 보면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5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세상 풍조에 흔들지 마라. 너들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하여 계시를 주면서 주님이 상을 갖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있고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이유라고 할지라도 물질과 시간과 몸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활신앙의 자세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부활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도 부활되고 섬김도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호이징가는 인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굳이 생존과 관계없는 일에도 몰두하며 동물과 다르게 먹고 사는 만큼이나 놀이에서 보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놀이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놀이, 스마트폰 이 놀이 혹은 뭐 다른 놀이에 다 관심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만들어낸 예술품들 곰곰이 따져보면요, 즐기기 위해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매우 많지만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놀이, 할렐루야, 천국 놀이에 사용하는 놀이, 할렐루야, 예. 이걸 보고 거룩한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 놀이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면은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인 것처럼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잠시 육체가 잠들고 나서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죽어도 새 생명,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들, 이런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제한됨에 있어서도 우리가